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또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단을 쌓게 하시며 또 이제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한 종의 심령에 또 각인의 심령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특별히 이런 모임에 모임의 시간 모임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계셔서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온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먼 곳에서 왕래하는 심령들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열심으로 모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9편 말씀 제목을 공의로 심판하심 이렇게 우리 잡아보십니다. 앞에 표제어를 보면 무트라펜이라고 이제 무트라는 날은 죽음이라고 하는 날이고 벤은 아들인데 라펜 그러면 아들의 죽음. 아들의 죽음, 이건 곡의 이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드라펜에 맞춘 이런 말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에 맞춘 영장은 찬양대장이나 지휘자를 가리킨다고 보이는 말인데 영장을 위한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혹은 망하나이다. 망하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예, 감사한다고 하는 헤브리 말은 야다. 그런데 야다라는 말은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집니다. 감사와 찬송은 성경에서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3절 시편 92편 1절로 3절 등에 보면은 감사와 찬송을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고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감사한다 라는 뜻이지만 찬송하다라는 말로 더 번역되는 아마 반반 거의 절반 절반씩 그렇게 나누어 번역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두 뜻이 그렇죠.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그렇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도우셨고 그의 대적자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찬송의 동기 혹은 이유가 됐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셨고 또 어려움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원수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을 멸하셨으니까 원수들이 참 세상에는 많은데 사탄과 악령들을 물론 비롯해서 인간 원수들도 때때로 있는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패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그들은 물러갔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물러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놈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징벌하셔서 죽이기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고 물러가게도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4절 보십니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하셨음이니이다. 이유를 지금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립니다. 그렇죠? 다윗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판단과 의, 나의 의와 송사, 다윗의 판단과 의 또한 그의 송사를 지지하셨고, 다윗이 옳아, 다윗이 옳다, 다윗을 지지하고 그리고 변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누가 우리가 무엇을 논쟁할 때 그 사람 생각이 옳아요,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옳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겠죠. 아니 그 사람 나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힘이 빠질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입장을 같이 하는 것 아니죠.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내 편이니까,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나랑 동창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것 말고, 그런 지지 말고 모든 것을 이치를 따져서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역사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지지를 하면은 정말 힘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라, 다윗이 생각은 옳고 다윗이 바로 하고 있어, 틀린 거 없어, 다윗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변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심판을 하시니까 참 좋은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의 세상이고 도덕질서가 뒤죽박죽이 된 세상이 될 뻔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잘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현실이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런 걸 좀 잡아내기도 하고 검찰이 혹은 재판 판사가 잡아내기도 하지만 혹 못 잡아내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어서 이놈 봐라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못 가서 너 망한다, 너 잘 되는 거 보라, 너 그 잘 되지 않는다, 악을 행하던 그런 인물들,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죠. 독재자들이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독재자들도 한때 막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곧 죽습니다. 아주 빠르게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공의의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과 진실이 인정을 받는 세계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도 입으로는 그런 세계를 인정할 것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악을 행하며 또 그런 것과 타협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인 줄 압니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자는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 세속적인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든든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표로 하신 것이 교회니까, 참된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로마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렇죠? 또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한때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흔들어버리면 다 부서질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는 그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교회가 부패돼서 저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남은 그루터기가 다시 싹이 나듯이 참된 교회들이 있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교회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개신교회가 부패돼도 남은 그루터기가 또 있어서 처처에 참된 교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남겨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의 환난 시대에 대환난 시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또 환난을 통과하고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승리한 무리들이 있고 14만 4천 머리에 인을 맞은,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 있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진짜 교회죠. 그걸 14만 4천이라고 상징한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들, 참된 교회, 흰옷 입은 무리,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전수는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회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인 전체 교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배교하고 타협하고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순결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그렇게 부패한 우상 숭배적이고 배교적이고 진리에서 이탈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참된 교회들은 망하지 않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형식적인 교회가 교회라면은 천주교회가 교회일 것이지만은, 천주교회가 교회가 아니듯이 오늘 개신교회도 이렇게 넓어져서 배교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하고 또 은사주의가 창궐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참교회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니까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자주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고, 창세기 18장 19장의 소돔 고모라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칠족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가나안 칠족의 명령, 비록 그들이 다 죽이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펼쳐지지만은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속에서도 자주 심판을 시행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불로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흰 보좌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미 시편 7편 11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주는 의로운 재판장, 감사한 일이죠. 진짜 양심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법관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존경하죠. 저 법관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법과 양심을 따라 이성을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는 참 훌륭한 인품의 법관이다. 인정을 받는, 드물지만은 그런 법관이 있고, 아이고 저 법관은 편향적이다, 이념 편향적인 법관이다, 그렇게 보이는 예, 엉터리 같은 법관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 무슨 돈을 받아 먹었대, 무슨 클럽에 관계돼 있대, 돈이 많이 오고 갔대, 퇴임하고 나서는 어디에 뭐 이사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그런 소문, 좋지 않은 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하시리라. 그게 진짜 공의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행하면 악의 심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공의죠. 착하게 했는데 벌을 내린다든지 악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면 그거는 엉터리죠. 그거는 불의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9절 계속 봅시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자를 내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사람들의 압제도 있고 성도들이 압제를 많이 당했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로마 황제 치하에서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악, 핍박의 시대를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카타콤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하 무덤 속에서 그들이 예 거기에서 살아야, 생활을 거기서 하면서 그래도 거기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믿으려고 예 그렇게 한 시대가 있어요. 뭐 그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그들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 속에 올라가서 따로 그들이 예 산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그렇게 생긴 기원이 돈벌로 금광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원래 예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유럽에서 천주교가 너무 강하게 핍박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통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자유천직에 왔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녀 교육하고 그렇게 바로 살아버리라. 정말 좋은 정신이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그게 가정 단위로 그런 경건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도 튼튼한 것입니다. 가정이 왜 튼튼할수록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낳고 잘 믿음으로 교육을 해서 그래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들이 압제를 받는 일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압제를 당하는 자의 그 말이 있어요. 아, 그건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로다. 이런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압제, 또 이런 환난, 고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가 죄지어서 오는 것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세상이 다 헛되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라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난이죠. 욥은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까닭 없이 당한 고난입니다. 욥은 땅의 것들이 다 헛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좀 더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훈련의 과정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9편 6절 7절 같은 그런 고난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도 비슷했다고 봅니다. 나의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땅 위에서 압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은 당하게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산성은 피난처죠. 요새와 같은 거죠. 남한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처럼 산성에 올라가면 적군이 잘 침공해 오지 못하고 또 오면은 행주산성처럼 여자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다 돌 막 갖고 날라줘가지고 돌로 가지고 오는 올라오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하기가 쉬우니까 산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수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되신다. 하나님께로 도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전에도 도와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1절 보십시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 갚으시는 이께서 갚으시는 이라는 뜻인데 갚으시는 이께서 피 흘림을 갚으시는 이께서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잊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르키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시고 세상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표현하기도 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는 특히 시온에 예루살렘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교회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모일 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진실한 자들이 모일 때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참 찬양을 올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자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한 일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의롭고 선한 일들을 체험하는 자마다 그를 찬송하며 그의 일들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해야 할 이유는 여기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의인들의 피흘림 당함을 갚으셨기 때문에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셨다. 또 그들을 기억하시고 핍박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이죠.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셨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말씀이죠. 13절 계속 보시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에게서 받는 고난과 곤고함도 컸습니다. 사망의 문 이런 표현을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은 들어가면 죽는 곳이 사망의 문이죠. 사망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사망의 문인데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사망의 문을 통과하듯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처했다는 말이죠. 원수들로 인해 곤고함이 심하여 죽을 지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자, 즉 그를 들어올려 건져내시고 그걸로 계속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고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는 건져내주시는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증거하며 기뻐하겠다. 시온의 문은 사망의 문하고 대조되죠. 사망의 문은 죽을 것 같은 문이지만 시온의 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죠.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15절 보시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들의 발로 걸리게 하려고 몰래 그물을 쳤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죠. 악한 자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웅덩이를 어디에 팔까? 그물을 어디에 펼칠까? 악인들은 경건한 자들이 자기들과 동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셨다. 공의로 심판하셔서 자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렇게 변합니다. 경건하고 선한 자들을 해치려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며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하고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은 결국 자기들만 해롭게 했습니다. 상대를 해롭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해가 되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중요한 요절이죠. 악인이 음부로, 여기 음부 쉐월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쉐월이라고 하는, 쉐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덤 먹은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무덤과 지옥을 동시에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쉐월을 번역할 때 31번인가 절반은 무덤으로, 31번 절반은 지옥으로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은 무덤과 지옥, 그건 문맥으로 보고, 아, 그러니까 악인이 무덤으로 돌아가며, 그건 말이 안 되죠. 악인이 무덤으로. 의인도 무덤으로 가니까, 의인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악인도 묻히니까, 악인이 무덤으로 돌아가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지만은 악인이 지옥으로 가며, 아, 의미가 살아납니다. 뜻이 살아나요. 여기에 수월은 지옥이 맞습니다. 악인이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에 그리하리로다. 옳습니다. 죽어서 무덤 들어가는 건 다 비슷하지만은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건 그 극한 차이죠. 이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려다 아니할 것임이로다. 이는이라는 이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 지옥의 판결.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하며 때때로 잊혀진 것 같으나 실상 잊혀진 것이 아니며 그의 소망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악인들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니까 잊혀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다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은 땅 위에서도 징벌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해서 죽어도 다시 살려서 부활하여 악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최종적인 불못 지옥에 던지우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19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그가 일어나 행동하신다는 뜻이죠. 다윗의 기도는 악인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소서. 또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벌하심을 증거하소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 성도가 보호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말은 특별히 에노시, 히브리 말로 에노시, 에노시라는 말은 아누스라고는, 아누시라는 말이 병약하다 그런 단어인데 아누시에서 파생된 말로 보입니다. 아누시, 병약한 인생을, 여기 그냥 인생이라는 히브리 말의 뉘앙스, 히브리 말이 담고 있는 그런, 예, 그런 맛은, 예, 우리가 그 단어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번역해서 잘 번역되기 어려운 거죠. 우리 각 나라마다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고 하는지, 예, 담고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거를 코너테이션이라는 말로 쓰는, 코너테이션. 각 단어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시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걸 디노테이션, 영어로는 그래. 어떤, 그러나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코너테이션, 담고 있는 함의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참, 예,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에요. 에노시라는 말이.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치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무력하게 엎드려지고 맙니다. 에노시입니다. 참 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7절 8절에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들을 영영히 멸하실 것이다. 예,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만은 그때뿐이다.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 손을 흔들어 악인들을 치시면 그들은 그들의 판 웅덩이에 자신이 빠질 것이고 또 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17절에 악인이 시월 음부로 지옥으로 돌아가며 17절 요절입니다. 시편 9편 17절은 악인이 지옥 간다고 보이는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영영히 멸하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성도들의 의를 변호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 그런 의를 하나님의 긍휼의 의를 힘입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고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로 삼는 그렇게 의 주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성도인데 성도들의 의를 변호하실 것이다. 그들이 비록 땅 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예, 핍박도 당하고 또 환난도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의 의만을 의지하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이게 성도입니다. 올바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올바로 살아야 되고 올바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호하신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4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죠. 올바르기만 살아요. 그러면 세상은 암만 복잡해도 세상은 탓할 거 없어요. 세상은 의리에 어려운 세상이에요. 예. 시험도 많고 또 원수들도 들어있고 예.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바르게만 살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의와 선으로만 살면 승리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2절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주의 의를 힘입어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때때로 고난도 없지 않아 없지 않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을 파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넷째로 그래서 성도는 여기 다윗처럼 1,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감사는 찬송이랑 비슷한 단어로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오며 모든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 이제까지 저를 도우셨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도움이 되셔서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악한 자를 영영히 멸하시며 성도들의 의를 변호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다윗의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